요한복음 8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에 속했는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 자유. 이런 인류사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일 것 같은데 세상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나 자유가 사실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저렇게 커가면서 엄마, 아빠, 자유가 뭐야? 진리라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이에 맞게, 그 나이의 표현에 맞게 말해줘야 되는데 사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야 되는 거. 계속 얘기해주는 그 본질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아마 많이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의 문화와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는 게 보편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를 하면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나눈 겁니다. 엄마 자유가 뭐야?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랬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과 토론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의 그런 스킬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듣기엔 어떻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아이,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어.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근데 좀 그러지 말고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애들이 하는 얘기 안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주제를 펴갔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토론의 주제로 좀 키워가는 그러한 그 가정이 되기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마 문화적인 면에서 파리 사람들,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들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문화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영어가 홀대받는 것은 프랑스일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영어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도 느끼고 뭐 프라우드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불란서에 가서 영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홀대를 받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거만한 웨이터가 프랑스에 있는 웨이터래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웨이터를 부르는 것은 아주 저급한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anyway. 또 종교적인 자존심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것이 최고이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이 강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왜 유아적인 행동이냐면 우리 찬호가 지금 나이가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에고이즘이에요. 지금 조나이는 에고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를 자라가는 그러니까 에고이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형성해 가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일을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뭐 땡깡을 부리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금 키워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올바른 자아를 형성해줘서 야단 바로잡을 건 바로주고 키워줄 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바로고 유아기적인 거. 근데 어른이 돼서도 자기 것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이며 유아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 말씀이 맞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게 믿었냐면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냐.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 텐데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간 이들이 어려운 말씀인데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믿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안 가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겠다고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반응을 반가워하거나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내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지만은 니네들은 내 참 제자가 아니야. 네가 내가 말하는 걸 니네들이 정말 알아듣고 나하고 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진리가 니네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잘 믿고 있으면서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더 어드밴스된 신앙으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참 제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이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자유 그러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신체적인 자유예요. 누가 나를 구속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제한받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은 자유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아주 초보적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주장의 유대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속된 적이 없다.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자유로웠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역사를 보면 여러 번 정복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신체적으로 노예가 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권을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 니네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8장 34절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로부터 네가 자유함을 얻었느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함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열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고 지배를 당해도 그들의 신앙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대가 망하기 마지막에 로마와 마지막 전투지가 있었던 것이 마사다 요새인데 마지막 한 명까지 자결할 때까지 버티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 역사를 보면은 1967년에 일어났던 제3차 전쟁, 중동전쟁, 우리가 그걸 6.1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선제 공격해서 6일 만에 승리를 거두는 그런 거를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신앙심이며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뿐이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설교를 할지라도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로 하여금 자유함이 없다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구속함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 자유이고 참 제자인의 삶을 산다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를 이기는 진리를 주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이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갖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진리를 그럼 이건 어떻게 얻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유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진리를 얻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삶의 방식, 가치관, 사고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는 것은 불편하고 그냥 싫어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싫은 거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제한받는 것은 아주, 제한받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제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행동은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고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체험하시고 아십니다. 이것이 자유롭거나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답답하고 제한받는 것이 여러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해야 됩니다. 주여,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삶의 표본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이 전쟁에 치러 올라가리이까 말이이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항상 물어보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늘 질문하면서 교통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점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성숙되게 크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늘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그걸로 고민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말씀이 거하고 나를 그 말씀 안에서 거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못 나가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심한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네가 내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느냐? 네는 마귀의 자식이래. 이게 무슨 청청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 말씀은 마귀 자녀고 너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혈통적으로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찬호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노노노노노노노노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거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만한 곳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싫어해서 주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닮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9장 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여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다.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구약에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고개를 흔드는 것은 이 시간 속에 지금 이 직선 안에 거하고 있는 사고로 생각하는 것.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예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니네가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니들은 지금 하나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닮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내가 네 아버지가 진짜 누군지 알려주겠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출생의 비밀이 지금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DNA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마귀의 DNA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줄곧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다 이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언약의 자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구약에서도 누누이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자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에게만 들립니다. 근데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와도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나는 들리는데 왜 너는 안 들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고 그 귀에 들리게 되고 이해하게 된, 우리도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고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무엇인가 두렵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마음이 낮춰지고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깨달으냐?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흔드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런 신호가 오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또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꼭 적용시키려고 하지 그것이 나에게 해당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하는 공통적인 말씀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분이 오늘 교회를 안 왔어. 안타까워. 오늘 그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오늘 그 말을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돼. 이건 우리 아들이 꼭 들어야 돼. 꼭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 99%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진리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비진리라고 속이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일이 마귀의 계계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어리석은 것은 마귀의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략은 자꾸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의 계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다 노출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어떨 땐 더 바보라는 거지. 마귀는 진리를 상대화시킬 뿐 아니라 그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해서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해서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고 이것이 끊임없는 마귀의 정책이고 전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연약한 힘은 뭐냐면 마귀에게 진리가 선포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최종적으로 진리 중에 진리이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본성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은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죠. 그 여자를 지금 잡아다가 예수 앞에 세웁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 하나님의 계명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잡아온 거예요. 이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늠을 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 그 현장의 자리에서 그 자신들이 처리할 것이지 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와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를 지은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입니다. 자, 가늠한 여자의 죄도 크지만은 이 유대인이 얼마나 그 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빠뜨린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사악함과 간악함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경우에 잘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엄한 일을 하시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랑은 그래 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가? 이거 있잖아요. 그거 뭐 세상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딸을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냐? 요한복음 8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이런 얕은 수법에 당하실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이런 얕은 수에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율법대로 하자 돌로 치라 하면 하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이 율법대로 하라고 오케이 좋아 그럼 율법대로 하자 돌로 치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칠 사람이 거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여자가 무슨 죄입니까? 간음에서 온 여자예요. 근데 간음한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그랬을 때 돌로 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돌로 막지막으로 치라 그러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나이 들은 사람부터 어린 청년의 순서대로 갔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 양심의 가책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 돌로 치라고 했지만 돌로 치려고 그러던 사람 중에 간음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잣대로 니네들이 판단받는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죄가 범하면 다른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똑같은 죄를 졌을 때는 내가 그거를 판단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 모든 사람이 다 간음을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간음의 죄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막상 들려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갖고 물려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여인의 행동은 죄이지만 이거를 죄로 정죄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 즉 죄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없다면 예수님도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 어디 갔냐 하니까 예수님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순간이 뭐냐? 이 여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용서 안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말라. 거듭난 삶을 살라고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8장 7절, 8절, 7절,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죄를 그냥 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장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죄를 심판하시는데 인간 중에는 인간의 죄를 심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양심의 가책이 없으신 예수님과 죄인만 남았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10절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자,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의 일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 고소하는 겁니다. 마귀가 없어졌다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재판장에서 고소인이 없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기소가 취소됐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판단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자 마귀는 힘을 잃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 예수는 심판해 줍니다.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줬잖아요. 이 찬스를 주고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로 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지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값인 돌로 맞는 일을 당하지 않고 지금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이 받을 돌판매를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이 여인은 돌판매를 받아서 죽어야 돼, 마땅히. 근데 이 돌판매를 대신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진리, 예수를 만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할 일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거는 죄의 세력 안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지 마시고 늘 죄를 이기는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허락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